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도착한 이야기를 보는데,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도착한 때를 밝힙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원어를 보고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ESV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후세 번째 월삭에 바로 그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고 번역합니다. 세 번째 월삭에 세 번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산 산맥은 광대에서 이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앞에 와서 장막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시내 광야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도 지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롭고 황량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이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갑니다. 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는 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지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산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으로부터 그에게 크게 말씀하시되 이것이 네가 야곱의 집에 말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여기 야곱의 집또 이스라엘 자손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이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매우 엄숙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구약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4절에서 6절은 앞으로 레위기 27장까지 자세히 밝히실 언약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 곧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4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행한 일세 가지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그 순례의 길의 세 단계를 요약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어떤 재앙을 몇 번이나 내려서 바로와 바로의 신들을 수치를 당케 했는지, 바로의 군사를 어떻게 홍해에서 수장시켰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해냈는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권능을 보았다.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는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끼 독수리가 높은 나무 꼭대기 둥지에서 떨어지면 실수해서 떨어지건 처음 날면서 경험이 없어서 떨어지건 피곤하고 지쳐서 힘이 없어서 떨어지건 어미 독수리가 단숨에 날아가서 날개로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올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듯이 너희가 광야에서 외적의 위험에 처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피곤하고 지쳤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는지 너희가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너희는 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를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고 하십니다. 나의 구원의 권능을 보게 하고 나의 보존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를 한번 구원하고 은혜 준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인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인 나와 함께 지내며 교제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게 인도한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임재를 보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먼저 언약의 조건부터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조건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상호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밝히시기 전에 먼저 언약의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언약의 말씀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가? 5절 후반부 6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니 내 소유, NIV 성경을 보시면 나의 보물과 같이 여기는 소유가 되겠고라고 번역하고,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되겠고라고 번역합니다. 공통점은 모두 보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처럼 존귀한 존재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보물과 같은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보물과 같은 백성이 되겠지만은,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족속이기에 무조건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말씀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십니다. 도대체 왜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가? 6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첫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나라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다른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별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택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나의 모든 부로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가로 만들어 주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지혜로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로 만들어 주리라 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치유의 능력으로 너희의 불치의 병을 고쳐주고 뛰어난 신유의 능력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리라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한 목적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은 기억하지 않고 언약의 내용만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보물과 같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조건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약속은 지키시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기에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전멸하신 하나님,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맥을 보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붙듭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로 전 8절에서 하신 말씀은 보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신 말씀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경고하셨지만 불순종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권고하셨지만 예수님 말씀도 순종치 않았다. 그래서 넘어졌다고 하시는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너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목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신령한 목적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육적인 목적만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를 통하여 만민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과 건강만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하셨기에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 언약의 조건도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맛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본 사람, 평생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으셨는지 체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광야의 길을 가면서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불만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선대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은혜와 임재를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 말대로 살라고 무리하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100% 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 율법과 계명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 같은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런 것들을 먼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서 육신적인 축복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조물주 대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크리스천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부름인 것을 알았기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살다가 멸망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으로 5일 또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물으면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고 하고, 자녀를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앞으로 5일 한 달밖에 남지 못했다는 최후 통첩을 받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애굽으로부터 참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신령한 축복을 누리고 살며 남은 생애는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